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앞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때에 두 번째 달 제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좋게 그 600년 2월 17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8장 13절과 14절로 넘어와 보면 이듬해 그러니까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고 그리고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면 처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7장 12절에 먼저 40일 동안 비가 퍼부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4절로 가보면 150일 동안 그러니까 5달 동안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8장 5절입니다. 땅을 채우고 있더니 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죠. 10월 1일이 되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우리는 잘 못해보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물 위에 뭔가 뾰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뭔가 한참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그게 산 봉우리였답니다. 우리는 보통 산 봉우리는 올려다보는데 지금 방주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8장 6절에 보면 노아는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보죠. 그런데 나갔던 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앉아있을 땅이 없었던 것 같죠. 그리고 7일 단위로 비둘기를 두 번 더 내보내는데 이제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8장 1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듬해 601년 1월 1일이 되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땅 위에서 물이 걷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물이 많이 있어서 흙을 물에 말아놓은 것 같은 마치 갯벌 같은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8장 14절에서 2월 27일이 되니까 땅이 드디어 말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가라. 그리고 너희가 함께 태웠던 동물들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주를 나오고 동물들을 이끌어내지요. 자,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상황에 대한 계략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리고 동물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방주 바깥은 어떤 상태였는가? 처음 한동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물만 남은 상태로 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멀리 산봉우리가 언뜻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차 물이 줄어들어 이제 땅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5장 29절에 보면 노아는 태어날 때 아버지 람에게 바람을 담아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바람이 그의 출생에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들 덕분에 우리 삶에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6장 9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상 에녹이 했던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제 사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온통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때때로 되지 않을 때는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몹시 힘겹고 그리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수인데다가 또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은 노아 자신에게도 참 무서운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방주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며 노아는 처음으로 안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또 소름 끼치는 세상이 이제 간데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 그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세상은 한두 사람 그런 악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그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향해 나쁜 의도를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그 의도를 이룰 만한 계획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같아서는 어디 외출 한번 마음 놓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6장 11절에 가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12절에도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폭력이 극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겠어 이런 말을 비유적으로 쓰죠. 그래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떠했는가? 폭력이 극심해서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눈도 하나 없기도 하고 팔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도 없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세상이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그랬다고 말하고 있죠. 자, 혈육 있는 자 모두,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역시 무시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아담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 거기 살게 된 동물들도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물들은 포악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 발뒤꿈치를 실수로 밟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계에서는. 자, 사람들은 그 일을 핑계 삼아 내 지갑을 털고 옷을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발을 밟았으니 앞에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식으로 말하면 무릎부터 다리를 자르겠다고 나한테 달려오죠. 그런데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이런 상황을 눈치껏 확인하고 재빨리 달려 도망갔습니다. 자,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에 성공했는데 이제 보니 저쪽에서는 호랑이가 다가오고 이쪽에서는 사자가 뛰어오고 그리고 물속에서는 악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자,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홍수 이전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노아는 지금 하늘과 물밖에 없는 방주 바깥을 내다보며 처음으로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위협하던 사람들의 횡포도 더는 없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동물들도 저 방주 안쪽에 우리에 들어있는 몇 마리 말고는 다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럴 때 어떤 기분일까? 우리는 채 그 마음을 다 공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아 같은 경험까지는 잘 못해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마음이 쫓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어서 어디서나 마음이 그저 평안하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을 잠시나마 잊고 이 시간에 한숨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벌써 6월 초가 되었는데 청년일부 청년들께서는 시험을 앞둔 분들도 많겠죠. 자, 시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기말 시험이 아예 끝났다 이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취업 준비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생활이 끝나버렸다면, 그리고 내일 상사 앞에서 해야 될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그 회의가 이미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굉장히 개운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게 되겠죠. 만약 오늘이 방학의 시작이라면, 한 달짜리 휴가의 첫날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개운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잠깐 한숨 돌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를 괴롭히던 세상이 아예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그를 뒤쫓던 그 두려운 대상들이 멸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있지 않아도 된 것이죠. 태어나서 60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가벼운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창밖 풍경을 보기로 하죠. 노아의 눈에 들어온 거기서는, 그 창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바람에 있는 물결 소리 말고는 아주 고요했을 것입니다. 갈매기 하나 날지 않는, 물만 일렁이며 파도가 치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이었겠죠. 자,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소리도 사라진 그런 바깥 풍경입니다. 자, 짐승이 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는 방주 안쪽에서만 들리고 저 바깥은 아주 고요할 뿐이죠. 자, 이런 상황은 노아에게 그저 가벼운 마음만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알던 세계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세계는 그저 침묵뿐이죠. 그에게 익숙한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어렸을 때 놀던 골목, 아파트 놀이터, 그때 그 분식집, 시험 끝나면 놀러가던 그 영화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자취도 남지 않은 그런 세상을 보며 그의 기분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무상함을 느끼며 우리가 알던 그 무엇 하나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면 우리 마음에 뭔가 서늘한 기운이 지나가는 것 같이 느끼죠. 자, 그런 느낌이 노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슴속을 지나가는 그 서늘한 기운은 그 정도만이 아니었죠. 지금 노아가 보고 있는 풍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노아 눈앞에 저 세계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무슨 남은 자취 같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 휩쓸고 간 정경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낳으며 아버지가 품었던 바람이 위로가 있기를 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겹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정말 그의 탄식과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노아가 위로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자, 아들이 검사가 되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든가, 딸이 의사가 되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마음에 위안을 주셨던 것이 아니죠. 노아는 지금 이 바깥을 바라보며 아니 이렇게까지 세게 응답하실 줄이야 하고 아버지 기도를 생각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살면서 해볼 수 있는 압도적인 경험은 주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자 아무리 대단한 스케일의 영화라고 해도 그 영화는 절정에 이르러서는 주인공하고 악당이 타던 비행기나 우주선에서 내려서 칼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칼도 놔두고 그리고 맨 끝에는 주먹질하고 육박전환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죠. 자, 지구를 호령하고 우주를 넘나드는 그런 세력이 왜 단판에 그렇게 짓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상상력이 그렇게 제한적이어서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사실 진짜로 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반군이 무슨 모의를 하기도 전에 정말 제국이라면 반군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죠. 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우리가 서울 이 어딘가에서 모의를 하고 있으면 정말 제국이라면 이 모의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특공대 같은 것을 파견하진 않을 것입니다. 아,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서울을 없애버리자 이러겠죠. 째째하게 서울에서 뭐 좀 몇 가지 얻겠다고 남기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으니 없애버리겠다 하고 서울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영화가 재미없을 테니 무슨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끝난 것 같은 느낌일 테니 이제 우리한테는 영화가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죠. 주인공은 악당한테 거의 당하다가 막판에 겨우 힘을 모아서 겨우 이기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겨우 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홍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라멕이 신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아니 세상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냐? 너 고생 많았다. 내가 세상을 없애주마. 자, 이러니 간구 기도는 조심해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노아는 창밖을 보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앞에 경악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풍경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 이런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대체 뭘 했던 것인가 하고 묻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의 시원함과 평안함을 느끼면서도 그 압도적인 결과에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자, 저 멀리 산봉우리가 보인 것이 작년 10월 초였는데 그리고 이제 물이 물러간 것이 올 1월 초였는데 2월 말이 되어 그 갯벌 같은 땅이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 물을 바라보며 그리고 줄어드는 수면을 바라보며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방주 안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주 안에는 사람 8명과 동물들이 타고 있었죠. 자 그곳은 홍수 이전 바깥과는 다르게 전혀 없이 평화로운 곳이었을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춘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이 평안하셨습니까? 부모님을 보면 언제나 보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부모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렇게 느끼며 우리는 이제까지 지내오기도 했죠. 자 사춘기가 지난 지금은 어떠십니까? 자 혼자 사시는 가족, 그 1인 가족으로 사시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부모님 댁에 가보시면 며칠 만에 돌아오시게 됩니까? 자 부모님하고 한 집에 살면 야 이게 바로 내가 그리던 그 집이구나 홈 스위트 홈 이런 말은 보통 첫 끼 먹을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모님 안 보이는 바깥으로 나돌기 마련이죠. 자 지금도 집안에 있는 그 청년들도 독립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저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노아는 세 아들 레위와 함께 1년이 넘게 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결혼도 했는데 분가도 못하고 지금 거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들하고 1년 넘게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약을 먹죠. 자, 1년 동안 사이가 좋을까요? 아니면 문 열리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방주도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문만 열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바깥으로 나가, 아, 좀 바람도 쐬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자, 우리와 마찬가지의 성정의 사람들이었다면 이 노아 일가 8명의 동거는 그리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한 동물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동물들 선별해서 7쌍 또는 2쌍씩 들어온 이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은 방주 바깥에서 죽은 동물들보다 그 포악했다는 동물들하고는 좀 달라서 착한 애들로만 가려뽑아 들어와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방주 안을 바라보는 노아의 심경도 그리 편안치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 안을 바라볼 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축소판 홍수 이전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홍수 이전 세계의 모판 같은 것이어서 여기 이 사람들, 이 동물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번성하면 그전 그 무서운 세상이 또 펼쳐지지는 않을까 그는 두렵기도 했을 것이겠죠. 자, 그러니 그는 벌써 나이가 600세도 넘어 세상 돌아가는 꼴도 알 만큼 알고 이 방주한 풍경을 보며 도대체 이들이 또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까 여러 밤 잠을 설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걱정되었겠죠. 자, 이런 노아에게 땅이 드러난 지 두 달 만에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죠. 그렇게 방주를 나왔고 이제 그 앞에는 홍수 이후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 무리는 과연 그전과는 다른 세상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궁금함을 갖게 되죠. 8장 20절에 가보시면 방주를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한 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재물이 되는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번제였다고 말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태울 때 그 연기와 냄새를 향기로 여기시고 받으셨다고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말이 그 번제물을 이제 받으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고 마음의 결정을 이렇게 하셨다고 21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더는 홍수 같은 것으로 나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원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확인했다. 이제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해봐야 사람들 고칠 수도 없으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다짐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럼 그렇게 효과도 없는 홍수를 하나님은 굳이 왜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줄 모르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6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6장 5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는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자, 그럼 그때는 도대체 왜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모르셨나? 사람이 안 바뀔 걸,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행착오를 거쳐 뭔가를 깨닫는 존재가 아니시라면, 경험해봐야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면,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 6장에서와 이 8장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의 변화의 이유는 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던 걸 아셨다는 그런 이유 말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어려서부터 악할 뿐인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상태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뀐 것인가? 이제는 그저 참고 지내시기로 한 것인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은 하나님을 늘 진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늘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홍수 이후 이제 그와 같은 심판은 없게 된 것일까? 자, 여기 정말 이상한 일이 선포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홍수와 같은 심판이 전에 있었다는 것이 실은 유별난 일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것이 유별난 일인 것이죠. 자, 이제는 홍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노아의 제사에서 그 실마리, 그 이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드린 제사는 번제였죠. 자, 번제란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 1장에 가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구약 147년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거기 이제 여러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죠. 자, 3절에 보시면 재물이 소인 경우에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10절에 가면 양이나 염소인 경우에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14절에는 그 재물이 새라면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뭐 그 재물의 종류가 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에서 머리에 안수한 뒤에 그 재물을 죽이죠. 그리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몸의 대부분은 불살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렇게 그 번제로 재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게 소의 경우였고 양과 염소의 경우에도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새의 경우도 17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그저 그 고기 구우면 냄새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를 설명할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특별한 용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에게 호의와 기쁨을 회복하시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제사는 왜 드리는가? 4절에, 1장 4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듯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어 놓는다는 말이죠. 자, 손을 얹어 놓아 이 제물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동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속죄가 되는 것이죠. 자, 속죄,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뒤에 더 읽어보면 번제가 꼭 죄와 결부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인 경우도 있는데 이 번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며 그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제사는 주로 죄와 연관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인이 자신의 죄를 제물이 되는 동물에게 돌린 후에 그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태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즉 그것을 번제라는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향기를 받으셨다, 즉 그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를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번제를, 특별히 번제를 드릴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따라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물론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아는 방주 바깥의 존재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같은 성정을 지닌 방주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한 무리들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과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가도 홍수와 같은 심판이 기정사실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또다시 오고야 말 심판, 홍수 같은 압도적인 그런 심판을 앞에 두고 그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아의 걱정과 불안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고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방주를 나온 노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동물들 모두와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약속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9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따로 약속까지 하셔서 이제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 왜 이리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노아 무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아 여기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라고 무슨 다른 운명이 있겠는가, 우리도 곧 죽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팽배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노아 무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다, 너희는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9장 1절에서 말하듯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죄악을 보면 그냥 두실 수 없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 한번 하신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크게 안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홍수 같은 멸망은 다시 쏟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만으로는, 언약을 세우신 것만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하신 것처럼 언약에 대한 증거, 곧 증표를 주고 계시죠. 그것이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몇 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를 보아라. 그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뜻을 너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먹구름이 가득하고 다시 비가 퍼부을 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죽었구나 하고 너희가 두려워 떨 때에 무지개를 보고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언약의 증거, 언약의 징표라는 말이 이 짧은 대목에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7절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증표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정말로 노아를 위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수 이후 세계를 채우고 있던 그 불안, 그 걱정, 그 이유가 분명한 그 두려움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한번 모면했다고 인간에게 희망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런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번제가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속죄의 제사인 번제. 속죄의 제사로 이들은 멸망, 당연히 도달하게 될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의 성정이 그 전과 마찬가지인데도 어떻게 이들은 홍수 같은 무서운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인가?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가 있다면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앞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내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이 가능한가? 그것은 이 죄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는 제사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 이후 세계가 열리면서 이전부터 하나님은 명백히 해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노아의 무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할 그 무서운 것,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그 죄악, 그리고 그 포악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홍수로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무서운 일에 대해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정말로 무서운 것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조처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정말 두려움의 대상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 속 사람들의 악과 그 포악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까지 그렇게 두려웠던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도 안전조처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1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고 가르치시죠. 자, 삶은 얼마든지 확장되고 펼쳐져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이 홍수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에 대한 그 공통의 기억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홍수 신화들을 보면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세상이 시끄러워져서 홍수가 생겼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한테 어떤 조처를 취하냐 하면 불임 상태에 이르게 하죠. 세상이 시끄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람들에게 삶을 축소하는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자, 삶은 자라나고 잎이 무성하여지고 꽃은 피고 결실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열기 위해 그 전과는 다른 식의 삶을 여기 열어놓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모든 동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들 앞에 포악함을 자랑하며 인간을 해롭게 했던 그 동물들이 이제는 인간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힘도 센데 희한하게도 인간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신음하고 심지어는 멸종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자, 인간은 더 이상 동물들에게 당할 것이 아니라 동물이 이제 인간의 먹이가 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인간에게 육식은 허용되지 않았는데 여기 고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홍수 이후의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죠. 뭐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동물들은 가여워서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연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세상에 동물들의 일에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동물들을 취급하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고기를 먹고 싶다면 먼저 피를 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에게 더 이상 압도되지 않고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생명을 건드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게를 지닌 생명은 비단 동물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홍수 이후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목숨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 이제 아무도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함부로 나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함부로 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아무렇게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 이것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 목숨은 그가 부자든 아니든 능력자든 아니든 귀한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귀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나 내 출신과 상관없이 나도 한 인간인데 행복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죠. 자, 이것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와 같은 원칙을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든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면 자기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의 자료들을 보면 사람들이 돈으로 목숨값을 치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 목숨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는 어떤 값으로도 사람 목숨을 살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를 하시면서 이와 함께 홍수 전과 같은 포악함이 이 세상을 휩쓸 수 없다라고 조치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위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그런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노아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홍수 이후의 세계, 우리도 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 세계를 사는 법, 이 세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한 가지만 꼽자면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죄가 휩쓸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관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함부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의 생명도 몹시 귀히 여기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 아직 나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이 인생 참 보잘것없어 보여도 홍수로 쓸어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값을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홍수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처세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몹시 귀한 목숨을 부여받아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막으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주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나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목숨에 귀한 무게를 담고 계신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값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